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십시오. 몸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삶을 인간적인 악한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곧 방탕과 욕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술잔치와 역겨운 우상 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기들이 한 짓을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으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기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불길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살인자나 도둑이나 범죄자나 혹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심판이 시작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게 된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춰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들어가니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에서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상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요항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주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글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당부한 바울은 이제보다 실제적인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무장을 하였을지라도 그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영적인 씨름인 만큼 성령께 의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로마의 감옥 속에서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정과 형편을 알고 싶어하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 걱정을 잠재우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보낸다고 하는데 역시 영적인 사도의 상대를 위한 깊은 배려를 여기서도 봅니다. 옥중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보내는 서신이든지 다르지 않게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 부탁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거론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 충분한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지만 그 병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전략이나 전술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지휘자로 모시기 위해 기도로 맡길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의 전체 성도들에게 그런 다음 누구보다도 전쟁의 일선에 서서 싸우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장소와 종류는 물론 자세와 제목까지도 포함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 하는 두 가지의 단은 먼저 뒤에서 나온 간구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기도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도고라는 주로 남들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받는 기도의 장소를 가르치는 것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육신의 지혜로 구하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20절에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항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18절 하반절의 중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낱말은 깨어라는 말입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마지막에 붙여지는 기도의 당부 역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으로써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든 항상 깨어 동료 지체들을 위한 중보로 재림의 순간까지 지속해야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성도들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기도를 당부한 이방인의 대사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9절인데 이 기도의 요청 역시 자신의 신변과 관련한 안전이나 노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시간 속에서든지 구원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미 지식이나 은사의 부족됨이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의 신비를 꿰뚫고 있는 바울 자신님에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적절히 풀어 증거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조차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는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였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만 사신이 되었다 했는데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사를 의미하는 지위를 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나눔입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정, 즉 상황이나 처지 형편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려는 의향에서 자신의 신임하는 일꾼인 두기고를 보낸다고 증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21절 첫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경하는 사도가 모든 것이 불편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엇으로 시간을 소일하는가가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서 바울은 이들의 염려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1절 하반절인데 이 두기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한 사람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4절 하반절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같은 형편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보내지고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오늘의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증거하는데 진실한 사람이라야 어떤 것이든지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이 두기고를 통하여 근황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나 디도서 3장 12절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2절인데 여기에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략하게 두 가지였음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우들이 궁금해하는 바울사도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함으로 함께 있던 두기고로 하여금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나누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감옥 생활이 제한받는 행동이나 불편함이 당연하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라는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좋은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이런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수처럼 갇힌 입장에서 오히려 복음이 열려지는 신비를 전함으로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매인 것은 오히려 복음을 풀어 막힘이 없게 하였다는 데서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과 자신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에게 편지마다 축복하는 것은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라는 데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의 축복은 다른 서신들보다는 좀 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23절 상반절에 여기에도 복의 통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도움의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구원과 도움의 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 귀중한 생명의 논리를 증거해도 오히려 거절하고 독선적이라고 거절하는 것은 역시 어둠의 세력에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절 하반절의 축복입니다. 먼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가장 일반적인 복으로 신약성경에도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누리고 소유한 사람이라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의 고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형편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인데 사람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의무적이든 자연적이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닌 사랑의 구분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과 한켤레 같은 은혜를 축복하고 있는데 은혜의 조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24절에 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데니 페트릴로가 2021년에 월간 트루스포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잠언 12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네, 2절에서 선인, 즉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잠언에서는 선하다는 말이 선한 마음과 행실이 몸에 밴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윤리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믿고 많은 물에 잠겨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잠언 12장을 읽는 것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신약시대에 잠언 12장을 읽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윤리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의 차이는 잠언 12장 마지막 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조금 전에 공의라는 말을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의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는 것을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사람의 정의, 즉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은 윤리적 의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언에 담긴 윤리적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관계가 바로잡히면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관점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법조인 중에는 양심적으로 객관적인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법을 다루는 재판관은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의미에서 본 의로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28절의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의로움, 길, 생명, 이 모든 것을 신약시대의 문맥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8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처럼 읽기까지는 여러 학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조금씩 좋아져야 하나 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더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이 발견되면 그 내용이 비록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면서 해석해주는 학자들의 정직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시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많은 사본 사이에 사소한 차이만을 보이면서 어떤 고대 문서보다 정확하게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소한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어떤 연구가 추가되었는지 설명드리는 기회를 최대한 자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많은 것뿐입니다. 브루스 월트키는 우리 시대 구약학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잠언 주석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28절 하반절에 사망이 없다는 표현은 그 당시의 문헌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불멸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잠언을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메시지로만 이해한다면 죽음이 없다는 말은 장수를 누린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 이 정도로 제한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불멸의 소망도 구약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함께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여기서 보듯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불멸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복음을 통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막연하던 관념들을 선명하게 보면서 구약을 통해 교훈을 얻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고 생명의 길을 슬기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둘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훈계, 즉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현실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셋째, 온유합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기에 앞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합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넷째, 말수를 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롭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걸음걸이 수가 늘어날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섯째, 인내합니다. 잘못된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동요를 겪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와 아울러 내가 보기에 너무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도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끝으로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미리 보면서 잠언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심판날에 일어날 장면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았는데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몸도 변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베드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다섯째 장면은 심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심판대 앞에 놓인 책들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 마지막 작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업이나 군 복무 혹은 결혼 등으로 부모와 친구로부터 작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있을 작별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도 주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